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열 가지의 명령, 십계명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 되어 있지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로 시작합니다.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이끄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섭리하세요. 말씀으로 임하신단 말이죠. 말씀으로. 제가 오늘 교역자들과 새벽에 또 함께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교역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역자들 먼저 들려지는 말씀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는 노력을 기울이자.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는 노력을 기울이자. 그래서 그 말씀이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그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조금 만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참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잠깐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할까요? 우리 자람교회 1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이는 우리 자람교회가 어제까지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마지막 저녁날 집회가 끝나고 나서 막 우리 아이들이 눈물로 막 그 녀석들이 뭘 한다고 이렇게 막 울면서 눈물 흘리고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목사님이 우리 김종구 목사님이 가서 물었대요. 예. 한 아이에게 가서 물었대요. 왜 이렇게 우냐고. 예. 그랬더니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노래가 슬프다고. 예. 부르는 찬양이 슬프다고. 그래서 슬퍼서 울었다고. 저 방향이 좀 엉뚱하지요. 왜냐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었고요. 엉뚱한 거에 지금 그렇게 그랬던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또 말씀으로 임하셔서 또 강한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년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으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드디어 열면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의 생명을 살려준 이가 누구냐? 너에게 자유의 은혜를 베푸신 이가 누구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3절부터 본격적으로 계명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대단히 중요해요. 먼저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죠. 억압되었던 삶에서 구속받았던 삶에서 노인받아 자유케 되었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은혜.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그 은혜 뒤에 무엇이 따라와요? 계명이요. 계명. 계명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율법, 계명 이야기할 때 다소간에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뭔가 부담감을 느끼지요. 왜냐하면 의무성, 또 강제성, 또 강요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거든요. 뭐 율법, 계명, 또 법률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를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굉장히 조금 딱딱하고 지루한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조금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이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부담감, 거부감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 은혜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은혜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항상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말씀이 주어지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덧립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 뒤에 항상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계명에 대한 순종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딱 십계명을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건져낸 하나님 여호와다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얘기하죠. 은혜를 경험하니까 계명도 순종할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얼마든지 계명을 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고 그 감격을 느끼면 계명은 억지로 해야 하는 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기쁨으로 사랑의 기쁨에서 나오는 헌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헌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 이렇게 은혜가 전제되면 계명은 우리를 속박하는 굴레가 아니라 우리를 한높이 비상하게 하는 날개와 같은 거예요. 날개와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은혜와 계명은 항상 같이 갑니다. 은혜와 계명은 항상 같이 가요. 은혜 없는 계명 생각해 보실까요? 은혜 없는 계명, 이것은 속박이고 부담스러움이고 강요입니다. 또 거꾸로 계명 없는 은혜, 계명 없는 은혜, 이것은 타락이고 방종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계명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은혜를 먼저 깨닫고 우리가 계명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방법론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 또 새로운 어떤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얘기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렵게 얘기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오는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 저주를 물리치셨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저주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명을 축복의 기회로 삼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계명대로 말하면, 율법대로 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저주받은 자로 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축복의 기회를 얻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대요. 그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성경에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과거에는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새 언약, 즉 지금은 우리의 마음에 새긴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신비 위에 새겨지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주장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소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십계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십계명. 아하,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것이구나. 아, 하나님의 역사는 저것이구나. 아,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걸어다니는 십계명이 되어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을 바로 아셔야 돼요. 십계명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십계명이 되셔서 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은 그래서 감격으로 시작해요. 감격으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그 감격. 또 이젠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묶지도 가두지도 못하는 참된 자유를 주신 그 감격으로 우리가 신앙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하루하루를 은혜의 감동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은혜의 감동이요. 제가 지난주 십계명에 대한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이 십계명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잊혀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잊혀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십계명을 좀 기억함으로 본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자유의 회복을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십계명을 이제 매주 함께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일 첫 번째 계명을 공부하게 됩니다. 허성준 신부님이 쓰신 글 중에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릇에 대한 이야기 제가 잠깐 한번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 오물을 담은 그릇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황금을 담은 그릇의 가치는 매우 높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마찬가지로 인간은 모두가 기억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모두가 다 기억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있다. 이 기억이 그릇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릇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릇에 잊혀진 하나님의 축복인 십계명을 다시 담아보자는 거죠. 다시 한번 담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것이 있지요. 그것이 뭐예요? 성막이죠.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성소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성소 안에는 분향단과 떡상, 그 다음에 촛대가 있지요. 예, 그렇게 위치에 있어서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경건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예,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렇죠? 이 세 가지의 공통된 것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만나도 말씀으로 이해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를 주신다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얘기하잖아요.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에요. 그렇죠? 예.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마치 말씀이 그릇에 담겨진 것을 연상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 말씀을 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영혼이 맑아져요. 영혼이 맑아진단 말이에요. 유경한 시인의 호수라고 하는 시가 있어 잠깐 소개합니다. 호수라는 시인데요.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이다. 오 주님 내 영혼을 맑게 하소서. 내 영혼을 맑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의 그릇에 담은 사람은 영혼이 맑아지고 결국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 영혼이 맑아져요. 영혼이 맑아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되는 계명이 뭐냐면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레카 엘로힘 아히림 알파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지요. 히브리어로.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2절을 잘 이해할 때 이 첫 번째 계명을 첫 단추부터 잘 끼우고 시작할 수 있어요.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 단추들도 잘 끼워갈 수 있는 거예요.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도 다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첫 단추를 첫째 계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2절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생색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예, 생색을 내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누군 줄 알아? 너희들이 애굽 땅 종 되었을 때 너희를 구출해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어? 지금 그렇게 생색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색을 내고 있어요. 사실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모든 사건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너를 인도하여 냈다 이거였어요. 모든 사건의 결론, 그 결론은 바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냈다. 그리고 20장에 십계명이 주어지는데 그 십계명을 매듭을 지었는데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 종 되었던 너희들,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다. 지금 그 얘기로 마지막 결론으로 매듭을 짓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을 바로를 굴복시키는데 열 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굴복시키잖아요. 그렇지요? 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때에 하나님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함으로 죽음을 면케합니다. 그렇지요? 또 홍해 앞에 맞닥뜨려졌을 때 뒤에는 애굽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물을 마르게 하시고 백성들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군사들을 수장시켜버립니다. 광야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 역시 편탄치 않았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뿐만 아니라 반석을 쳐서 샘물을 터지게 하심으로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마지막 결론을 한마디 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수시로 세심하게 꼼꼼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색을 내셔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데려다 놓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냐? 내가 이런 일도 했고 내가 이런 일도 했고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었고 추위와 더위로 고생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해 주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죠. 왜 생색을 냅니까? 하나님이 옹졸해가지고 속이 좁아가지고 뭐 생색 내려고 합니까? 아니요.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결국 내가 여기까지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여러분, 얼마든지 생색을 낸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받아들여줄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뚱맞게 길거리에 가다가 누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막 생색을 낸다고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들립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이 뭔 일을 했는지 무슨 관심이에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나와 너 사이에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생색을 낼 때 그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해산할 때 정말 그 정말 힘들게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내가 너를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내가 너를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가정에 가장으로서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자녀들을 잘 길러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앞에 아버지가 얘들아 내가 너희를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아냐? 제가 집에 들어가서 어지럽혀 있는 집을 청소를 하고 설거지가 쌓여있는데 설거지를 깨끗이 해놓고 제 아내한테 가서 꼭 얘기합니다. 내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생색을 내죠? 왜 이렇게 생색을 냅니까? 나만 좀 바라봐 주기를 위해서, 내가 더 사랑받기 위해서, 더 사랑받기 위해서. 첫 번째 계명이 주는 의미는 모든 계명의 뿌리와 같아요. 모든 계명의 뿌리와 같아서 그 다음에 나오는 아홉 가지의 계명들이 그 뒤에 고구마 줄기 따라오듯이 쭉 따라오는 거예요. 마치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그 다음에 제대로 잘 끼워지듯이 지금 이 첫 번째가 주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특히 너는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화시키지 않고 일반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니면 얘들아 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국민들아 뭐 얘기하지 않고 너는 얘기해요. 너는 2인칭 단수로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어요. 2인칭 단수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실 때 너는 이라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친근한 관계 속에서 명하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작위로 선포를 하고 잘 따라오면 복을 받고 따라오지 못하면 하늘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콕 집어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콕 집어서 갈고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수간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저 개인의 이름을 부르가면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굉장히 그 친근한 그 관계 속에서 나와 너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일방적 선포도 아니고 단순히 들을 사람은 듣고 말 사람은 말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이름을 불러가며 그에게 생명의 말씀 꼭 지켜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첫 번째 계명의 의미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점의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점의 관계. 3절 중간절에 보면 나 외에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나 외에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온전한 충성을 요구하는 표현이 담겨 있는 건데요. 독점의 관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독점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뭐 남녀 간에 뭐 다 이 사람도 다 내 짝이고 저 사람도 내 짝이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문은숙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저는 뭐 이 사람도 다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얼마든지 내가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사랑은 독점의 관계 속에서 뒤어지는 거예요. 여기 나 외에는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니까 before me, besides me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알파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파나이. 알파나이란 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무엇의 앞에서라는 얘기고요. 파나이는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곁에서, 또는 하나님과 얼굴, 하나님의 얼굴과 나란히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의미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걸 풀어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다른 사랑의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는 그 어떤 다른 사랑의 대상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게 하고 너의 얼굴 앞에는 나만 있게 해라 얘기해요.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얼굴 앞에는 나만 있게 해라. 그리고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이요.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독점적인 전부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너에게 두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독점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나 밖에는, 나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는 거예요. 전부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현실성 없는 무리한 요구일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를 종속시키려는 이 매정한 율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나만 사랑해달라는 독점적 사랑, 남겨지거나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부분적이거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 오로지 그 사람만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배우자만 사랑해야지 다른 배우자에게 기웃기웃거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독점적 사랑은요, 하나님의 요구이기 이전에 우리의 요구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저는 욕심이 좀 많아요. 저는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좀 저만 좀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특별히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되 저에게 더 한없이 좀 부어주세요. 저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이왕에 하나님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도 사랑하지만 저를 더 특별히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께 요구하고 싶어요.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너그러우셔서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적당히 주세요. 이 사람 다 많이 주시고 저는 적당히만 주세요.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자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도 모자람이 없어요. 저는요 욕심 많아요. 하나님 정말 많은 이 세상에 목회자들 많지만 하나님 저를 더 특별하게 여겨주세요.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이기보다는 어쩌면 나의 요구가 더 강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전부의 사랑을 하셨어요. 나만을 위해서 독점적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청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부를 주었잖아요. 일부를 적당히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부를 줬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주었거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었거든요. 여러 중에 하나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생생낼만 하죠. 얼마든지 생생낼만 하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냐? 내가 이렇게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여 내가 너를 인도해냈다. 그리고 20장에서 드디어 그 십계명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다. 주님의 생생내는 것은 나만을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너의 얼굴 앞에 내가 있고 내 얼굴 앞에 너가 있으면 안 되겠니? 연예인들이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향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같이 있습니까? 제 딸도 어제 서면에 무슨 연예인 온다고 거기 가서 구경한다고 아이고 그래서 아빠가 더 잘생겼으니까 아빠 봐 하는데 그래서 가서 서면에 그 연예인 본다고 그 시간에 가서 머리띠 밀고 와서 보고 있어요. 아이고 참 그래서 보고 오니까 좋으니 좋대요. 너무 잘생겼대요.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얘기하는 것이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개인을 향해서 콕 집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모를까? 대중을 향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얘기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나를 전혀 모르는데요? 나도 그 사람 모르고 그 사람도 나를 모르는데요?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얘기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향해서 콕 집어서 너는 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개인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흔히 은혜 받았다. 야 오늘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 무슨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는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일반적인 이해가 아니라 다들 아는 이해가 아니라 특별하게 콕 집어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야 오늘 말씀 들을 때 너무 은혜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가까운 사이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때려야 뗄 수 없는 친근한 관계, 그 친근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독점의 사랑, 전부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의 독점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배의 독점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얘기합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전 성경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돼 있어요.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 예배에 가장 합당한 대상이 되는 줄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자신만을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으로써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예배의 은혜죠. 예배의 은혜.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 중에 불행인 거예요. 불행 중에 불행이요. 행복의 껍데기는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의 내용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는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행복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중에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위로 받아야 되고 내가 힘을 얻어야 하고 혹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혹 내가 위로 받지 못하면 설교가 은혜가 없다 얘기해요. 예배가 은혜가 없다고 얘기해요. 맞습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느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됐다 생각하면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없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없다고 말해요. 그 은혜가 그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감정에 의해서 은혜가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직 예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결국 주인이 누구냐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욕망에 따라 주인이 날마다 바뀝니다. 욕망에 따라 주인이 바뀌어요. 바뀐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인이 되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돈. 그래서 돈이 주인인 사람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암송한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안락한 침실에 눕게 하시고 달콤한 술집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호주머니에 돈이 있습니다. 돈의 권세와 보호가 나를 안전케 하는도다. 돈이 원수를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리니 내 머리에는 항상 돈 생각으로 근심의 잔이 넘치는도다. 나의 평생의 욕심과 정욕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돈을 믿고 살다가 죽으리로다. 루터가 세 가지 회개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이 돈이 얼마나 막강한 것인지를 좀 알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그가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회개 중에 한 가지로 포함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회개는 가슴의 회개, 통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 얘기예요. 가슴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통의 눈물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의 회개,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돈지갑의 회개 얘기하죠. 돈지갑이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주머니에. 예.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라고 볼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 회개다. 그러니까 돈지갑의 회개를 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갑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열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제1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보다도 돈이 우선이고 돈이 주인이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사랑이요 나의 유일한 예배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벅차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예배에 독점을 요구하실까요? 독점의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권선 진학, 징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복받고 잘 못하면 벌받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요, 이 첫 번째 계명의 의미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지키게 되는 계명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보람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진짜 보람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라.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고 디자인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줄 알아라.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추를 한번 잘 끼워보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배를 권경건하게 드리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보다 더 급한 일 없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배와 다른 것을 바꾸지 마십시오. 세상에 예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돈을 번다면 하나님은 그 돈을 풀어버리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인생의 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시선과 관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만 있게 하라. 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사귐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밀한 교제를 나눕시다. 이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경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사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속박하는 굴레를 벗기시고 하늘 높이 비상하게 하는 날개를 달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혼이 맑아짐으로 결국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독점의 사랑관계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려주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